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차 있는 우리 새번역 성경 우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묻고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성탄의 달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주님이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와 또 의미를 또 함께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주제들처럼 오늘은 좀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별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유쾌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가 대구에 있는데요. 우리 꼭대기가 아마 우리 교회 아마 한 두세 배 정도는 되는 그런 높이를 가진 교회입니다. 저희 고향 교회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것을 좋아하셨는데요. 이분이 이 성탄의 달만큼은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에서부터 이 전구를 내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식을 하는 걸 좋아하셔서 그 무렵에 청년부 회장이었던 제가 우리 임원들을 데리고 12월이면은 우리 교회 높이 한 두세 배 되는 것을 그때는 별로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 같아요. 후들후들거리면서 큰 별을 가지고 올라가서 정말 생명을 걸고 별을 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좋고 뭐 동방박사 이야기해도 좋은데 별 이야기 나오면 이게 아마 조금은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조금은 후들거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이 성탄의 기간에는 제가 목사로서 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을 찾는 작업입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먼저 1위를 차지한 것이 캐롤이더라고요. 성탄이면 캐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난다. 두 번째는 산타클로스였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선물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파티였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 리스트를 쭉 내려가니까 거의 바닥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목사로서 이 12월 달만큼은 이 성탄절에 진정한 주인을 찾아주는 작업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 설문조사 가운데 보니까 특별히 그 질문하는 대상을 20, 30대로 줄여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느냐라고 하니까 20, 30대가 대답했는 답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돈 드는 날 이렇게 되더라고요. 돈 드는 날. 우리 20, 30대에게도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가장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정한 주인 찾기와 함께 또 진정한 팩트 찾기를 또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선물도 좋고 캐롤도 좋고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들이지만 다시 한번 진정한 주인과 함께 그것들을 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동방박사 이야기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봤을 때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이 동방박사 이야기 참 잘 아실 것 같아요. 또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보면은 세 분의 노인처럼 보이는 분들이 낙타를 타고 밤에 별을 보고 따라가는 그 장면들 아마 여러분들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동방박사라고 해서 이 박사가 요즘에 PhD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박사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별을 보면서 미래를 알아맞추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을 the wise, 우리말로 하면 현인,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박사의 의미입니다.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세계관 중에 하나는 모든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에 있는 별을 보면 그 별을 통해서 별과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도 연결되어 있고 왕도 연결되어 있고 이 사회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을 보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 무렵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새로운 왕이 날래나 누가 죽을래나 어떤 반역이 일어날래나 그것을 알아맞추는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 이 박사라는 사람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동방이라는 말은 동쪽 지역입니다. 아마 뭐 페르시아에 해당되는 그쪽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오늘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동방이라는 말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상황에서 왜 외국인 이야기가 예수님 탄생 무렵에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은 우리는 2장을 읽었습니다만은 1장은 족보가 나옵니다. 아마 오래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마태복음 1장의 의미를 알 거예요. 되게 큰 마음 먹고 그동안 먼지가 뽀얗게 쌓였던 성경을 열어서 성경 읽기를 한번 시작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 좌절을 하고 이 1장에서 다시 성경을 덮어버리죠. 그게 바로 1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전화번호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부를 열면 뭐 가게 이름이나 사람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가 쭉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이 마태복음 1장이 천년 수면제예요. 잠이 안 올 때. 어떤 분은 보니까 전화번호부를 펴서 보다가 잠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는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태가 그저 우리를 잠들게 하는 목적으로 족보를 만든 것이 아니라면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예수님의 구약 때부터 흘러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적었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 남존 여비가 강했었어요. 여자들은 족보에 이름조차 올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무려 4명이나 나옵니다. 마리아까지 합치면 5명이죠. 근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여성들 4명을 가만히 보면 다 공통점이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창녀였어요. 또 그 중에 한 명은 어덜트리를 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의미가 그 안에 무슨 아름다운 말이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외국인이 등장하고 그것도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것도 그 시대에 참 파닥 인생을 살았던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 창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무언가 하나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조차도 더해서 뭐 창녀 같은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설령 남들이 알면 큰일 날 것 같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주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과 세상과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주시면서 그 기억 안에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이 그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2장에 나오는 또 외국인으로 등장하는 동방박사를 보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요즘 표현으로 조금 과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시대의 무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그 사람들이 하늘에 어떤 별을 보고 그 별에 이끌려서 지금은 외국을 넘어서 이스라엘까지도 그 별을 따라온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장면 자체가 저에게는 참 많은 아름다운 그림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먼 땅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으로 향해 가는 그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 평생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난 사람들도 아니고요. 혹은 믿음이 완벽해서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먼 곳에서 별을 하나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이 그림이 참 이유가 있는 이유는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이 별을 보고 따라오는 여행은 뭔가 약속된 날짜가 있는 여행도 아니었고요.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이 별이 매일 밤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며칠씩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자고 밤에는 여행을 해야 했던 고단한 여행이었어요. 그런 여행일수록 계획대로 딱딱 여행이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여행이 바로 동방박사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이 참 가치가 있었던 것은 그 별을 보고 끝까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아마 우리의 신앙여행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강한 믿음이 없어도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아는 것이 조금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알고 내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여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아니어도 아마 여기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마 70, 80이 되어야 그때서야 인생이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때서 야 젊을 때 그 고생을 왜 했는지 좀 알 것 같고 그때 그 일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끝까지 가야 과정이 비로소 이해되는 여행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신앙의 여행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알아서 또 알아야만 떠나는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삶의 불확실성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불확실한 인생의 여정을 계속 끊임없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여행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을 구구단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구단 다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명확합니까? 2는 4, 2, 4, 8, 그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 구구단처럼 명확해야 뭔가 시원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구단같이 명확한 것은 우리의 앎의 대상이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불확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민자로서 그것도 이민자로서 이 미국 땅에서 어쩌면 모호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어떤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걸어가는 이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그 별의 존재에 대해서 묻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로마는 그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지역마다 자기들이 정한 왕을 보내서 다스리게 했는데 이스라엘에 보낸 특히 유대 지방에 보낸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어쩌면 이 황제의 권위를 갖고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좀 인상적인 것은 3절에 보니까 그 별 이야기를 하는 동방박사에 의해서 헤롯 왕이 좀 긴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의 말로 하면 좀 쫄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봤을 때는 이 긴장하는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방박사 이미지는 노인분들이셨어요. 그것도 밤에 자지도 못하고 계속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에 쩔은 노인분들의 이미지 그리고 낙타를 타고 별만 보고 가는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왜 헤롯 왕이 이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에 긴장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말이죠. 새로운 왕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비록 외국에서 왔지만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거 반란일 수도 있거든요. 반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별 이야기를 하는 이 노인분 세 분을 그 자리에서 명령을 해서 죽일 수도 있었던 힘이 헤롯에게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별 미친 인간들이 다 있네. 그러면서 당장 그 자리에서 몇 대 쥐어받고 쫓아 보낼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헤롯 왕은 당황을 했을까요? 왜 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영화나 사극에 보면 이상한 옷을 입고 하늘을 가끔 보면서 이제 새로운 왕이 나타날 때가 됐군 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마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데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저 돈 몇 푼 받고 점을 쳐주는 무당 같은 사람들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 일종의 그 시대의 킹메이커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든 진짜를 말하든 이 사람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들은 이 박사들에게 권력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시대 문헌들을 보면 실제로 동방 박사들이 여행할 때는 굉장히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여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많은 노예들까지도 함께 여행하는 그런 여행이 있어요. 우리가 익히 그 카드 보면서 그리는 노인분들 세 명이 힘없이 낙타 타고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권력이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방박사 3명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수많은 군인들과 노예들과 같이 하는 여행에서 아마 헤롯은 한번 이게 뭐지라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시대 킹메이커 역할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도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을 스카웃해서 자기들 주변에서 점치게 하는 일을 많이 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동방박사들이 등장했다라는 의미는 그 지역에 있는 왕이 교체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걸 공포감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헤롯 왕은 역사를 보면 얼마 전에 동방박사 등장하기 전에 벌써 반란군과 한번 피트지게 싸운 기억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봐서 좀 저 지역의 왕이 좀 약하고 막 우유부단하다라고 싶으면 거짓말이라도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왕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등장 자체만으로도 헤롯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동방박사와 이 헤롯 왕을 이 본문은 좀 절묘하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늘을 보고 점을 치는 무당 같은 역할을 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사람, 그리고 또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 하면 자기의 것을 한없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헤롯 왕. 이렇게 성경은 오늘 이 두 사람을 좀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헤롯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자기의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또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예수님은 알아갈수록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헤롯 왕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다음 본문에 보면 뒤로는 그 근처에서 태어난 두 살 밑으로 난 아기들을 죽여버리라고 하는 명령까지 이 헤롯 왕이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아기들의 목숨까지도 가볍게 보는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외국인, 그리고 그 시대에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했던 여성들, 그 여성들 중에서도 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존재는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헤롯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니 성탄절은 다시 한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라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처럼 예수님은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장사의 수단이 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내지는 더 폼나게 하기 위한 액세서리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에도 오늘날의 헤롯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 헤롯 왕을 떠난 동방박사들이 다시 나타난 별을 보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별은 늘 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따금씩 좀 사라졌다가 며칠 있다가 또 나타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걸 보고 10절에 보니까 크게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 말이 이게 감정이 깊게 안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Exceedingly rejoiced with great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다시 좀 우리말로 좀 표현을 다시 하면 좀 과할 정도로, 좀 오버하는 정도로 좋아했다라는 표현이 오늘 10절의 표현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동방에서 온 무당들의 오바스러운 기쁨, 뭐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가 점점 예수님의 생일에서 멀어져가는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바스러울 정도로 어린애처럼 과할 정도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을 보고 기뻐하는 동방박사의 모습이 다시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캐롤이나 선물이나 파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에 어쩌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 오늘 과할 정도로 오버하고 있는, 그것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별을 보고 살아가는 그 시대의 무당들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쩌면 매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지만 특별히 오늘 2017년도에는 이 동방박사의 과한 기쁨이 저희들에게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통일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선물을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석 상자를 열었다고 해요. 아마 그 시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굉장한 어떤 보물들을 갖고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아기 예수를 만나서 이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들에게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 중에 몇 개를 이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황금은 잘 아실 거고요. 모략은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입니다. 유향은 고급 향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아기 예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드리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2017년도 주님께 고가의 물건을 바칩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아기 예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뭔가가 결핍이 되어서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의 친구와 구원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라면 어쩌면 이 크리스마스 시절에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 주변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다라면 어쩌면 그것이 주님에게 바칠 수 있는 우리들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채우는 것에만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먼 여행 가운데서도 그 가슴 속에 가장 귀한 물건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익사이리케 했는 여정을 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이 시대 2017년도 우리의 주변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어쩌면 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어울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살피며 우리 2017년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하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삶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